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있는 자리 우리 마음의 모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갈 곳을 부르신 곳을 의의 길을 비춰주시오니 그리로 달려갈 주님 펴진 무릎과 정한 마음과 결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돌이키란 얘기는 지금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란 얘기는 지금 같으면 그래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17장 마지막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오신 건데 가버나움 오시기 전에 어디로 다니셨습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시면서 가나안 여자 딸을 고쳐주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저 북쪽에 헐몬산 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고 헐몬산 산자락의 작은 산으로 여겨지는 변화산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삽시다 그러는데 내려가자 그래서 고통받는 아들을 고쳐주시고 밑에 내려온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산에 올라간 세 명 제자와는 달리 아들 그 데리고 온 사람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산에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에서 영광을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 세에 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의 주인이니 성전 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기한 방법으로 성전 세를 내게 이렇게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거치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애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제일 전환점이고 워터쉐드예요.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과 또 비로소 시작하신 십자가의 고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원정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냥 막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다퉜다고 합니다. 누가 크냐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퉜다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불러 품에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데 베드로 네가 크다. 산에 올라간 세 사람이 크다. 못 올라갔어도 믿음으로 산을 옮길 사람들이 크다. 성전세 안 낼 제자들이 크다. 아유, 그 물고기 잡게 하셔서 성전세 내준 베드로가 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대접받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속마음은 내가 쟤보다는 클 거야. 왜 쟤만 사랑하시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직접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면 대개는 직접 대답 안 해주십니다. 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답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받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금한 점을 묻는 그 질문자의 상태, 그 질문자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의 권위가 사람한테 온 거냐 하나님한테 온 거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 막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예수님 답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니까,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마땅한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믿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믿느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자기들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어본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를 꿰뚫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그 질문 자체에 순수하게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면 복종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일 것 같으면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물어본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들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질문하는 사람의 상태를 밝히 비춰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들고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비치는,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비치는 그런 플래시라이트이 아니고 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비춰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가 밝히는 내 손에 든 등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렇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는 내 길에 비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자리를 비춰주실 때 그 자리가 혹 합당하지 않은 자리일 것 같으면 돌이켜 주님께로 갈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임한대는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대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리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비춰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인정하고,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같이 그러다가는, 서로 크다고 자랑하려다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 다퉜거든요. 그 다음에도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받고, 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러고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고 막 번쩍번쩍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한몫 잡는 것으로, 한자리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같으면 못 들어간다 하셨어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좀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늘 돌이켜 주십니다. 늘 깨우쳐 주십니다. 늘 인내하며 참고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걸음마다 구비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에 말씀 듣고 깨닫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미련한 것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더라고요. 늘 함께 가십니다. 지금 십자가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 길을 제자들도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뭔지 그 길에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 몇 장인가요? 그 저기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따르고 가는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높아지고 고상해지려고 선택한 이상향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은 내가 좋게 되기 위하여 고상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하는 나의 최선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위하여 천국을 택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종교를 기독교를 택하는 자는 복받으려고 예수님을 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나라지요. 내 나라를 위해서 신들 중에 고상한 신, 학문 중에 고상한 진리에 가까운 학문, 믿음 중에 그래도 거룩한 믿음, 기독교를 택한 거지요. 그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높고 크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이 영원하고 크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죄를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던지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땅이 높아진다고 하늘로 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이 자기가 어른 노릇한다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까이 간다고 그렇게 자기가 의를 행한다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회개하는 자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자가 뉘우치는 자가 죄를 미워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 아닌데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땅이 낮고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크신 것이고 아들은 늘 아버지를 은혜를 바라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원래 죄인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어찌하여 왜 무슨 일로 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받아주시는지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막 그렇잖아요.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누가 크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자들도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요 고기 많이 잡게 하셨을 때 깊은 데 던져라 그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밤새 못 잡던 고기를 그때 베드로가 야 예수 믿으면 이게 이 갈릴리 최고의 수산업자가 되겠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자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을 때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 제자들 처음부터 마태 어떻습니까? 세리였는데 잘 나갔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세리로서 잘 나가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어찌하여 나를 불러주시는지 그 은혜로 그날 세리 책상을 뒤엎고 그 돈으로 잔치를 크게 벌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갔어요. 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어찌하여 나를 불러주시는지 감격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어떤 예수님이 세 사람 데리고 영광을 막 보여주시니까 그 중에 내가 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하늘의 아버지 영광으로 막 그러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나를 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얼마나 마음에 막 뿌듯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이켜야 할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첫 번째 회심, 우리 있는 자리 이대로 우리 의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범죄함을 예수께서 대신 고난받으셔서 그것으로만 용서함과 하늘나라의 의와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 다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도 되고 말씀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돌이켜야만 되는 그런 자리로 가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자세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있는 자리를 비춰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그러면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니까 돌이켜 나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막 멋있다 하는 책, 남들 읽는 책 막 읽고 밤새 토론해서 막 말싸움에서 접은 적이 없고요. 예, 그렇게 착하게 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정의로운 사회를 보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독교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뭐가 좋다고 자기들만 행복한 것처럼 매일 미소 짓고 다니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될까? 예, 정말 의로운 것이 뭘까? 정의가 뭘까? 밤새 고민해도 참 고민스러운데 다들 하는 말이 다르고 뭐 정말 고민스러운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맡겨버리고 믿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 이거는 정말 지적인 자살 아니냐 막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내 목적을 가지고 그게 고상한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좋은 사회를 보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고상한 목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내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택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선하게 산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내가 어떤지 안 보이더라고요. 높아지려고 하고 뭐 고상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 알죠. 아니까 맨날 자학하고 다니고 맨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다녔던, 하여간 저의 20대는 굉장히 불행한 20대였습니다. 말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예, 근데 자기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길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고 기뻤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칭찬도 받았죠. 봉사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 지금 교회 섬기는 절대적인 시간보다요, 그때 집사로 교회 섬긴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진짜 기쁘게 했어요. 대가도 없죠. 뭐 그래도 기쁘게 했어요. 근데 인생이 확 바뀌지 않더라고요. 인격도 별로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더라고요.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인생에 별로 이렇게 당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사실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나 주님 믿는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세요? 오래 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여주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십자가 아니면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는 존재더라고요.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인지,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일,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인정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젠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야, 너 됐다고?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바쳤는데 이거 갖고 네가 됐다고? 아직 멀었어, 임마. 아직 멀었어.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떨 때는 하나님 이 모양 이 꼴 하려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하려고 예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일도 겪게 하셨어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 아들도 죽이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거룩한 자리인지, 정말 어찌하여 내가 은혜로 믿는 것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자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처음 믿는 것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어린아이같이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사실은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는 은혜를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 공로가 대속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고 변명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 이거 못하는데요, 연약한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무슨 어른처럼 사춘기 애처럼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지요, 못하지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걸음걸음마다 따라다니며 돌이켜 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의지할 때 의의 길 걷는 것입니다. 뭐 튼튼해져서 걷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된다고 걷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 믿어 생명을 얻는 것도,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의의 길을 걷는 것도 믿음으로만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어린아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사, 천국의 찬송, 천국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뭘 줘도 다 좋아하고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크면 옆집하고 비교하고요. 아버지가 준 게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시시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척을 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어떻게 준 건데요? 물고기 한 마리, 동전 한 입 얻은 거, 그래서 성전세 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자세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값으로 내어줄 각오를 하시고 해주신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시시하다면,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저 정도 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따져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 사람 주신 것보다 시시하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목사 강단에서 거룩한 기도 드리는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룩한 말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생각을 붙잡아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된다 안 된다 명확히 말씀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뜻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가려서 받을 만한 기도하려고, 들으실 만한 기도하려고 막 따지고 막 감추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자식이요 뭘 달라고 하는데 막 빙빙 돌려서 아부도 했다가 막 불쌍한 척도 했다가 그러면은 그걸 주냐 마냐 그거보다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속마음을 얘기하게 할까, 그게 먼저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아버지로 믿고 의지해서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다는 거예요. 믿고서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거 구할 때 아이 좀만 기다려라 하지만 당장 안 주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좋은 걸 주려고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머리 큰 것처럼 빙빙 돌려서 막 중언부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줄 알고 이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기도의 입술 심령을 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 제목을 얻어 의지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 죽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어린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세상에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길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 나라와 의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슨 거창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내가 하지도 못하고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주님이 선하신 증거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증거가 정직한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 아닙니까? 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린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미를 온전케 하셨도다.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막 소리 지르니까 고상한 사람들이 저 애들이 떠드는데 가만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저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하리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셨거든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자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걸 다 아는 천사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달과 별들 그 놀라운 세상을 내가 보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찬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원수들이라도 꼼짝 못하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증거 앞에서 물러가게 하는 능력의 찬송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찬송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이루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엄마와 외조모를 통해 성경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나를 만나서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제 길 가는 자식은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어긋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책망해야죠. 책망하지 않는 부모처럼 무책임한 부모는 없어요. 성경은 책망합니다. 책망한다고 혼났다고 바로 고치는 자식은 인류 역사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바르게 함과 그 도와줘야 돼요. 기다리고 지켜주고 위로하고 막 잘했다고 해주고 우쭈쭈도 해주고 왜? 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길을 튼튼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오래 접하면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계속 들으면요 이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콩나물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그래요. 의로 교육. 근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일입니다. 아비가 어린아이를 슬하에 있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슬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는 어린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얻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한 그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세상이 악하고 교묘한 막 점점 복잡해져 가니까 세상이 악한 걸 잘 알고 이렇게 막 머리를 써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되고 악한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미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아버지 손붙잡고 아버지 품에 있는 사람이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막 세상 처세술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으면 복잡하기 그지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길처럼 넓은 길처럼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을 그럼 어린아이만 나이가 어린 사람뿐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뭐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쓸모가 있는지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니까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면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한다면 실족하게 하려고 한다면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찔린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를 찔리는 것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 낫겠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큰 사람이어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만큼 하면 실족할까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께 맡겨져서 예, 나보다 큰 대적을 나보다 큰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 지키는 것처럼 예, 그냥 조금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연자맷돌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 따라 살으라고 아들답게 살라고 하는데 그걸 내 힘으로 고민하고 막 애쓰면서 이만하면 됐을까 이만하면 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큰 사람처럼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도요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이와 같은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죄와 악을 이기는 능력도요,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약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더 귀히 여기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없인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린아이여서 주님 품에 안길 때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 품에 내가 안길 때. 그래서 연자맷돌 손을 뭐 찍어버려라 실족하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고 주님이 그만큼 민감하게 예민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와 같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어린아이가 되셔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 삼으셨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띠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그럴 때 모든 입술이 고백할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자기가 연자 맷돌을 목에 매셨습니다. 미가서 7장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목에 다시고 무덤에 던져지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저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사실 천국에 가면 장애인이 그득하겠네요. 말 못하고 눈 안 못 보는 사람들이 꽉 찼겠네요. 그런데 천국에는 다 흰옷 입고 빛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 손과 발에 상처가 남은 분은, 천국에 옆구리에 찔린 상처가 남은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창의 허리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무서움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 자르셨어요. 눈 뽑으셨어요. 생명을 대속의 값으로 치르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찌하여 주신 이 크고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는 것 외에 무슨 자랑과 공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돌이키라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십자가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놓치기가 쉬운 것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있는 자리를 주님이 비춰주신 거잖아요. 혼자서 의롭게 천국까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 회심 돌이킴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것도 우리 자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찔린다면, 혹시 주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여겨졌다면,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비교했다면,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누구에게나 한량없이 낮을수록 큰 은혜를 베푸시는, 왜 나는 우리에 잘 있었는데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다니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인데 잃어버린 양인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감격이 사라져간다면, 내가 큰 사람인데 양 우리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인데 왜 나는 버렸는지 하는 원망이 든다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 수 없으리라. 주님이 은혜로 제 길 가게 하려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려고, 은혜로 살려주시려고 빛을 우리 자리에 비춰주시는 줄로 믿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단만 하시고 고치지 못하는 무력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그 고쳐주시는 손에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의 정확하고 때로는 뼈아픈 진단은 치료를 위한, 회복을 위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족하지 말라고,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예 하고 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약하니까 어떻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못하지요.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요. 손을 잘라야 되지요.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때 주님의 손과 발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의롭다 하심에 그 은혜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배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당연히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는 일과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사모할 때 주님이 손 붙잡고 함께 돌이키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구유의 노인 어린아이로 아버지의 은혜 밖에는 다른 어떤 신적인 능력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에 다 맡기셨을 때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으셨으나, 손과 발과 창에 찔리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손과 발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처가 있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인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님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다 헌의하는 천사들의 찬송보다 더 온전한 찬송이라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지극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범죄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비 품에, 어미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